예, 요수하기 본문으로 들어가 있죠. 6장 1절에서 27절,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예리코를 점령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리코를 점령하는 순간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라고 합니다. 엿새 동안 예리코성을 돌면서 뿔나팔을 분 것이죠. 하느님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날에 뿔나팔을 불라 일곱째 날 함성으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역사적인 근거로 다시 살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그 예리고라는 도시국가는 히브리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즈음에 연대를 뭐 대충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따져볼 때도 예리코라는 도시국가는 이미 쇠락해 있는, 그러니까 이미 망해 있는 도시, 그렇게 폐허만 남아있는 한 도시국가의 흔적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히브리 백성이 들어갔을 거 이집트 탈출이랑 대충 과학이랑 맞추고 해도 예리코라는 그 고대 도시는 이 고고학적인 뭐 이런 그 연구를 따져보니까 한참 전에 이렇게 예리코라는 도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 흔적을 히브리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예리코라는 도시에 폐허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흔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곳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넘겨주신 장소라고 여겼고 그런 손쉬운 입성 안에 오늘 이야기처럼 신앙적인 색깔을 덧붙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리고 성읍을 점령을 한 다음에 라합에 대한 의리도 잊지를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점령이 정복이 시작되면서 완전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21절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낙이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잔인하고 끔찍해 보이죠. 어른과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그걸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봉헌물의 개념은 여호수아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전, 성스러운 전쟁과 함께 언급이 시작이 되죠. 아주 잔인해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접촉할 경우에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라라는 신명기적인 권고, 강한 권고가 되죠. 그리고 제사적 성격에서 인간의 몫을 남기지 않고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린다. 첫째 물이잖아요. 예리코가 어쨌든 지간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전투에서 처음으로 얻은 맛배죠. 맛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느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복 이야기들이 여호수아기에서 제법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잔인한 완전 봉헌물의 방법보다는 그들과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도 더 주된 방법이었을 겁니다. 몇 번 이런 일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주된 방법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25절의 이야기가 그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단서가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 군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이방인으로 산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유다인이 된 겁니다. 창녀 라합도 유다 백성이 된 겁니다. 이방인으로 따로 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섞여서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오복음의 족보를 보면 라합이 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유다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의 한 축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유다인으로서 당당히 대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이 순수 혈통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민족으로 같이 만들었다라는 것, 그런 개방성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장 25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칸이라는 자가 예리고에서의 전투 때 완전 봉우물에서 자기 몫을 빼돌려 버립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자기 걸 따로 챙겨 놓았다가 들킨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셨고 여호수아는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건 또한 뭐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완전 봉우물에서 몫을 빼돌린 아칸은 이제 가나안의 백성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살아가야 되는 히브리 백성들의 실질적인 현실을 그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판관계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기 다음 책인 판관계에 들어가 보면 어느덧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문화, 삶과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가고 있죠. 뭐 삼손이 계속 여자들 데리고 사는데 다 거진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칸은 그러한 삶의 모습의 상징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마도 이제 유배 나중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이방인과의 절충적인 삶, 또 이방인과의 혼인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쳐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유다 유배 이후에 그런 사실들의 어떤 편집관이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시오니즘이라고 불리고 유다이즘이라고 불리는 선민사상, 그래서 바빌론 유배에서부터 피키온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 모든 절충주의, 혼합주의를 배격해버리는 거죠. 배격하고 그런 배격은 구약성경 안에서 이야기처럼 고스란히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베어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구약성경의 혼란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했다라고 합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모세 오경을 할 때 에발산과 그리짐산,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바로 축복과 저주의 산 스켐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두 산이 다시금 등장하죠. 이 신명기 신학의 모습을 지형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다시금 나옵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신학은 하느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축복과 저주로 나누는 신학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축복의 영역과 저주의 영역이 아주 뚜렷한 신학임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러한 상선벌학의 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악인들이 누리는 세속적인 복의 모습 안에서 이 철저한 축복과 저주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고민들이 이제 나중에 지혜 문학에서 여실히 담기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33절에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또 계약의 궤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을 완전 봉우물로 다 죽였다고 예리코에서 다 죽였는데 이미 또 이렇게 이방인이 스며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의견들, 이방인을 배척하라는 그 모습과 이방인을 히브리 백성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습, 초기의 모습과 후기의 편집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구약 성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